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길을 가다가 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사경을 헤매면서 수많은 꿈을 꿨는데 마지막 꿈은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제가 들판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수많은 맹수들이 모여들더니 저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눈에는 야수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너무도 무서워서 있는 힘을 다해 뛰었고 넘어졌다 일어서면서 달리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무지 더는 못 뛰겠다 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앞에 작은 언덕이 보이고 거기 있는 교회가 보이는데 십자가가 달려 있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만 가면 되겠다고 있는 힘을 다 해서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뒤에서 문이 탁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다다다닥 하면서 화살과 창들이 뒤에 문에 박히는 소리를 듣고 식은 땀을 쭉 흘리면서 살았다 하고 눈을 떴는데, 기도하던 어머니가 이제 살아났구나, 정신 차렸네 하면서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시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저는 문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문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문은 나를 보고 가는 생명 그 자체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인데,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문화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중동지방에는 초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 옆에 이렇게 풀밭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침에 양떼를 몰고 갔다가 밤에 돌아오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멀리 초원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양을 데리고 나가면 수일씩 혹은 수주씩 걸려야만 한 번씩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목자가 양을 데리고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일단 장소가 정해지면 목자는 양들을 재울 수 있는 우리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목자들이 항상 혼자만 다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떼를 지어 다니는데, 너무 붙어 다니면 풀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목자들이 흩어져 있다가 밤이 되고 바람이 불고 맹수의 소리가 들리면 양들도 무서워하고, 그러면 이제 잘 곳을 정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의 양떼를 몰고 목자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들끼리 힘을 합해서 임시 양의 우리를 만들고 막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막사에서는 목자들이 자고 우리에는 각자의 목자들의 양떼를 다 섞어서 그냥 집어 넣습니다. 섞어서 집어넣으면 헷갈리지 않을까? 헷갈리지 않는답니다. 양들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똑같이 생긴 양이지만 다 자기 것들을 알고 이름을 알기 때문에 섞일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다한 우리에 모아놓고 목자 중에 한 사람이 문지기가 되어 그 양떼를 지키고, 남은 목자들은 막사에서 밤에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게 뭐냐면 이제 밤새도록 한 목자가 문지기가 되어 양들을 잘 지켰고, 아침이 되어 이제 목자들이 잠에서 깨어서 그 우리로 오게 되면 문지기가 확실한 양들의 목자인가 얼굴을 확인하고 그에게 문을 열어주면, 목자들이 그 양떼들 안으로 들어가면 양들은 자기 목자를 찾고 목자는 자기 양떼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찾으며 서로 만나서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서 줄래줄래 그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목자가 가기 전에는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목자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목자가 혼자일 때 밤이 되면 어떻게 우리를 만드는가. 만들긴 만들어야죠. 그래서 거기는 돌이 많으니까 돌로 이렇게 양떼를 둘러서 낮은 담을 쌓게 되고 다 쌓은 다음에는 출입문이 없잖아요. 출입문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출입문 지역 그 빈 자리에 목자 자신이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목자 자신이 양의 문이 되는 거죠. 밤에 양떼를 공격하려면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목자가 딱 누워서 잠을 자니까 목자 위로 맹수가 지나가지 않고는 양들에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자체가, 목자 자체가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양떼를 지키게 되고 그래서 양들은 그 목자를 믿고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전에 KBS TV에서 티베트의 목자들의 삶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그 취재하던 날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카메라가 얼어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아서 애를 먹는 장면도 보여주었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취재진들은 그 막사 안에 들어가서도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놀랍게도 목자들은 텐트 바깥으로 나가서 양들과 같이 한 대에서 모포 하나를 덮고 자고 있는 거예요. 취재진 중에 하나가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왜 밖에서 잠을 자냐고. 그랬더니 목자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밖에서 자야 합니다. 텐트 안에서 잠을 자면 양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양들이 맹수들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양과 함께 밖에서 밤을 지샙니다 하는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찡한 거예요. 목자들이 저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저 연약한 양들이 안심하고 쉬는 거구나 하는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이 문의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문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 많을 텐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다른 구멍이 없어요. 통로는 오직 문밖에 없는 겁니다. 문을 통해서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문은 유일한 통로고요. 두 번째는 문은 보호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밤이 되면 바깥은 춥고 어둡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문 안으로 들어오면 밝고 안전하고 따뜻하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평안히 안심하고 쉴 수가 있는 거죠. 바깥과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그 문 안에서는 열려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허락된 가족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문의 심판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이란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죠. 때가 되면 닫히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는 열리지만 지나가면 닫히는 것이 바로 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 세 가지를 적용하여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문이 없다는 선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부터 너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 우리 안에는 평화와 안전과 기쁨의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자에게 속한 양, 너희들에게만 열리는 문이라는 거. 이건 굉장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닫히면 다시 열 수 없는 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것이고 이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의 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복잡한 개념인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양의 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국가, 그 국가 자체가 양의 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양의 문을 통과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양의 문을 통과한 거냐? 좁은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양의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율법을 알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인식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양의 문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이름이 등록된 것, 즉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의 이름이 교회 안에 등록된 사람이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죠? 그런데 더 협소하게 말한다면 교회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면 다 예수님의 양떼일까요? 그럴 확률이 높지만 전부 다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협소한 의미에서 양의 문이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사람.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양의 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딱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게 양의 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오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교회 와서 저 십자가라고 하는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구원의 새로운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한 자에게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양의 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굴까요?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같은 분들인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도적이며 강도일 리가 없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적이며 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도적이고 강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말 듣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그들을 보고 도적이며 강도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유대교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쭉 복음서에 이런 서신에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할 말 없도록 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들인가를 깨닫게 하고 감히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자기는 스스로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공부 잘한다. 근데 시험을 봤더니 0점을 맞았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 학생의 진짜 실력일까요? 나는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학생의 주장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나온 0점이라는 점수가 정확한 거예요? 대답하세요. 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의 주장이 옳은 건지 0점이라고 하는 현실, 객관적 현실이 옳은 건지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점수죠, 점수. 잘한다고 했던 생각은 착각이었고 객관적인 0점이 정확한 것입니다. 율법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확한 영적 상태를 알고 내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그래서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는 이걸 거부한 겁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율법주의의 한계, 그들의 한계가 어디에 나오느냐? 지난 요한복음 9장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율법 규정에 의해서 소경이 눈 떴는데 예수님 때문에 눈 떴다고 하자 그 소경을 미워하고 내쫓고 출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던 거죠. 그러므로 양들을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양떼들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인도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적이요 강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사람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절도요 강도인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진리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일반 종교에서 예수님 없는 구원을 말하는 모든 종교와 그 가르침은 도적이며 강도에 불과한 것이다. 왜? 양해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나라고 하는 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들어가면 천국에서 볼 때는 세상 밖에 있던 사람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안으로 들어오면 천국 백성이 되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큰 오류의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구원이란 죽은 다음에 하늘 날아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또 뭐가 주어지느냐? 구원의 열매로서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는데요?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꼴이 뭐예요? 꼴이. 소와 양들이 먹는 풀, 양식, 먹으면 배부른 것, 그게 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십자가를 통과하여 들어가고 나가며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까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은 항상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하여 들어가고 나올 수 있을까요? 들어가고 나온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십자가 안으로 쏙 들어갔다가 쏙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며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럼 뭐가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여러분 감격이 없나요? 십자가를 향해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뭔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가? 감격하여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얻는 그 감격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항상 거기만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몸이 여기 있으니까 또 이 몸과 결합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 앞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면서도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몸이 왔잖아요. 몸이 여기 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 십자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감격하면서 나를 자녀 삼으실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구원을 찬양하고 주신 은혜를 감격하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오면서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그 힘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는 거죠. 그게 나오면서 받는 꼴입니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시네. 이런 고백과 감동과 힘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구원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삶에 필요한 꼴을 주님은 넉넉히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기쁨,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 주님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죠.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래죠. 그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다가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더 풍성한 삶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서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산다. 그것만이 풍성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풍성한 삶의 지극히 일부입니다. 진정 풍성한 삶이란 뭐냐?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나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 이게 성경적인 풍성한 삶의 정의인데 다른 말로는 내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삶. 철학적으로 말하면 나의 나됨을 현실화하는 삶. 이 풍성한 삶의 내용입니다.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도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텅 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사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 땅에 내가 받은 소명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야말로 영생도 없고 풍성한 삶도 없는 각박한 삶 속에서 물질의 풍요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다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 목적에 합당한 풍성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10절에 나오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여러분, 도둑이 뭐겠어요? 도둑이. 영혼의 도둑이 많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척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 중에도 도둑이 많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나쁜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필요로 하고 좋아하고 얻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사람과 사건들이 다 도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이 땅에만 몰입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이 다 뭐예요? 도적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당하고 죽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이런 도둑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문이 참 많습니다. 저 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런 분 많죠. 출세의 문, 등용문, 명예의 문, 명예의 전당,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수많은 문들이 있죠. 자기 의와 도덕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종교의 시스템들 다 뭐냐? 가짜 문이죠. 이 문으로 들어가면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세상이 갈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문은 양의 문. 양의 문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좋은 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인생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 그 인생이야말로 풍성한 삶이며 진정한 삶이며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문을 거쳐서 여기까지 여러분은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나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했는가?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리고 십자가를 들어가며 나오며 나는 꼴을 얻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런 삶을 살기로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가장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로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만이 구원의 문이요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문이며 진정한 문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수없이 많은 문들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은 참된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문, 성공의 문, 영생의 문, 풍성한 삶을 위한 유일한 문이심을 믿습니다. 바라오니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주시는 꼴을 먹으며 들어가며 나가며 배부르게 하시고 영생을 얻은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인생, 구원받은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양된 우리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문을 통과했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임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통과하여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들어오며 나오며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마음, 약속과 은혜를 붙잡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주님의 양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문,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